뉴스 포커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미국과 한국이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 확장 억제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제이크 설리반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확인했습니다. 필립 골드버그 한국 주재 미국 대사가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과 러시아의 역할을 촉구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어느 때든 추가 핵실험을 실시할 수 있는 것으로 믿고 있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오늘은 윤국한, 이현철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김영권입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 등 도발에 대응해서 미국과 한국이 확장 억제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설리번 백악관 보좌관의 발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And we're working with our alliances with both the ROK and Japan to develop an effective mix.
네, 설리번 보좌관이 지난 1일 서울에서 열린 국제회의에 화상으로 발언한 내용인데요. 설리번 보좌관은 미국이 한국에 전술핵 배치를 고려하고 있는지 묻는 질문에 효과적으로 혼합된 가시적 조치와 확장 억제 공약을 강화하는 구체적인 실용적 조치를 진전시키기 위해 동맹인 한국, 일본 모두와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 이 확장 억제에 관한 발언들이 계속 많이 나오고 있는데 미국이 대북 확장 억제 강화를 위해서 한국과 어떤 방안들을 논의하고 있는지 알려진 게 있나요?
예, 그 한반도에서 미국의 확장 억제라는 것은 잘 알려진 대로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서 미국이 동맹국인 한국에 제공하는 보호망을 말합니다. 이 보호망에는 전술핵뿐 아니라 전략핵도 포함되고요. 그런 면에서 기존의 핵 우산보다 포괄적이고 강한 개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하지만 미국은 핵무기 운용에 대해서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서 확장 억제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진 게 없습니다. 다만 유사시 미국의 전략 폭격기, 항공모함, 핵 잠수함 등의 한반도 전개가 주요 내용일 것이라는 관측은 널리 제기돼 왔고요. 특히 미국은 3만에 가까운 주한미군의 존재 자체가 가장 강력한 확장 억제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 북한의 위협에 대응한 미국의 확장 억제는요, 미 국방부의 국가안보전략보고서에도 담겨 있는데요. 지난 10월에 발표된 이 보고서에서 미국 국방부는 북한과 지속적인 외교를 추진하는 한편 확장 억제를 강화한다, 이렇게 밝혔고요. 또 지난달이죠. 11월에 열린 미국과 한국, 일본의 세 나라 정상회담에서도 공동성명에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한 확장 억제 공약을 미국이 확인했다, 이런 문구가 포함됐습니다. 최근 들어서 확장 억제가 미국과 한국의 핵심 관심사가 된 건 북한이 핵 선제 공격이 가능한 무력 법령을 채택하고 또 핵 운영부대 실전 훈련을 실시하는 등 핵 위협을 강화하고 나선 때문이기도 합니다.
네, 한국의 전술핵을 배치하는 방안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게 미국 정부의 입장이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 정부는 한국 일각에서 전술핵 재배치 주장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한반도 비핵화가 우리의 목표다, 이런 입장을 거듭 확인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가 목표라면 일단 한국의 전술핵을 가져다 놓게 되면 비핵화에서 한 걸음 멀어지게 되는 셈인데요. 결국 미국 정부는 전술핵을 한국에 다시 배치하는 데 대해서 부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은 냉전 당시에 구소련을 견제하기 위해서 주한미군의 전술핵을 배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1991년 7월에 미국과 소련 간 체결된 전략무기 감축조약, 이걸 계기로 해서 철수가 추진이 됐고요. 당시에 조지 H.부시 대통령이 그해 9월에 전술핵 철수를 공식화했습니다. 따라서 다시 미국의 전술핵을 한국에 들여온다면 이제 재배치가 되는 셈인데요. 한국이 원한다고 해서 전술핵을 한국에 들여올 수 있는 건 아니고 미국이 동의를 하고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미국 정부는 한국의 전술핵 재배치를 고려하지 않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미국 측에서는 한국의 전술핵을 재배치할 경우에 다른 동맹국들도 같은 요구를 하고 또 그 주변 국가들이 핵무장을 추진하는 등 핵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대신에 한국에 대한 그 북한의 핵 위협이 가시화될 경우 핵 전력 등을 동원해서 한국 방위에 나서는 이른바 확장 억제 강화를 강조를 하면서 그런 약속을 최근에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핵은 물론 재래식 무기까지 포함해서 모든 범죄의 확장 억제력을 한국이 제공하겠다. 이런 입장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미국 정부는 기회 있을 때마다 한국에 대한 방어 공약은 철통 같다. 이런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이렇게 한국 안에서 전술핵 재배치나 확장 억제 강화, 심지어는 자체적으로 핵무장을 해야 한다. 이런 말까지 나오는 건가요?
예, 이와 관련해서는 상호 억지 이론을 들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에는 핵이 최상의 대응책이다. 이런 논리인 거죠. 실제로 이런 것들은 과거에 보면 냉전 시절에도 미국과 러시아, 옛 소련이 공포의 균형이라는 이런 발언이 있듯이 이런 것으로서 상호 억지를 유지해 왔고요. 이런 맥락에서 핵 보유야말로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설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주장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를 지적하자면요. 지금 최근에 북한은 ICBM 시험 발사를 통해서도 사실상 입증했듯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핵 역량을 보유했다라고 하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유사시에 미국이 미국 영토에 대한 북한의 보복을 무릅쓰면서 한국 방어에 나설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일각의 우려도 이 한국 내에서 핵무장 주장이 나오는 그런 근거라고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주한미군의 우주군 사령부를 설치할 것이라고 재확인을 했는데, 이런 계획 역시 확장 억제의 일환으로 볼수 있을까요?
네,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확장 억제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 미국이 필요할 경우에 핵 억제력을 동맹국이나 협력국에 제공하는 그런 방위 공약을 의미하는데요. 여기 그 확장 억제 수단으로 핵무기 외에도 스텔스 전투기 같은 재래식 무기, 또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 같은 미사일 방어 능력도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이 우주군 사령부도 그런 일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미한 정상회담 또 미한 국방장관회담 등그 고위급 회동에서도 핵은 물론 재래식과 미사일 방어 능력을 포함해서 모든 범주의 확장 억제 방안을 한국에 제공하겠다 이런 공약을 거듭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에 따르면 주한미군 우주군 사령부가 올해 안에 창설될 예정인데요. 미국 본토를 제외한 지역 사령부에 우주군 부대가 창설되는 건 인도태평양 사령부에 이어서 주한미군이 두 번째 사례가 됩니다. 미국이 한반도 주둔 부대에 이처럼 우주군 사령부를 설치하는 건 그만큼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을 심각하게 여긴다. 이런 의미로 풀이가 됩니다. 실제로 북한은 올해 연속적으로 미사일 도발을 이어갔고, 또 지난달 18일에는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화성 17형 시험 발사까지 감행을 했습니다. 북한 미사일 능력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른 것으로 평가가 될 수도 있는 만큼, 주한미군도 이런 ICBM과 같은 비행체 탐지 능력을 갖추도록 우주군을 배치하는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전문가들은 주한미군 우주군이 외교권으로 날아가는 북한 미사일을 탐지하고 추적할 뿐 아니라 격추하는 역량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사드나 패트리어트 등 기존 미사일 방어 체계보다도 더 강력한 대북 억제 옵션을 제공할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앞서 설리번 보좌관도 그렇고요.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만 북한 지도부는 최근에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담화를 통해 미국과 한국을 비난하는 등 강한 적대감을 계속 드러냈습니다. 더 이상 대화엔 관심이 없다는 뜻으로 봐야 할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두 가지 엇갈린 분석이 있습니다. 노동당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는 사실 그 직후에 바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로 또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지금 말뿐만 아니라 행동으로도 강한 반감과 적대감을 감추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과거의 북한의 도발을 보면 여기에 대해서는 미국을 압박해서 대화에서 유리한 조건을 만들려는 의도라는 그런 분석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이런 맥락에서 최근에 연속적인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도 가령 추가 핵실험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도 여기에 대해서 정세를 극도로 악화시킨 뒤에 전격적으로 대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이런 관측을 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전문가들은 이 북한이 2019년에 미국과의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로 끝난 이후에는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위한 대화에 더 이상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북한 자체가 그런 내용의 담화를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여러 차례. 그런 마당에 특히나 지금은 우방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과 각각 강하게 대립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이런 국제 정세에서는 북한은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 등에 나서기보다는 오히려 확실하게 중국과 러시아 편을 들면서 이 자신들의 생존 공간을 확보하려 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네, 미한일이 공동으로 또 다시 각각 제재를 북한에 가하면서도 북한과 대화 입장은 여전하다 이런 의지를 밝히고 있는데요. 미국의 입장 다시 한번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미국 정부는 그 북한의 도발은 도발대로 강력하게 규탄을 하면서도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외교 또 대화에 여전히 열려 있다 이런 점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과 진지하고 지속적인 대화를 할 것이다. 전제 조건 없이 만날 준비가 돼 있다. 이런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북한에 발신하고 있고요. 이를 위해서 북한에 어떤 적대적 의도도 품고 있지 않다. 이런 점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조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 직후부터 계속되고 있는데요. 출범 100여일 만인 지난해 4월 말에 대북정책 검토를 마치고 윤곽을 발표하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삼고 세심하게 조정된 실용적 접근법으로 대화, 북한과의 외교를 모색한다. 이런 원칙 아래 전제 조건 없는 대화를 북한에 제의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은 이를 위해서 많은 경로로 접촉을 했고 광범위한 주제에 대한 대화를 북한에 제안했다. 이렇게 밝히면서 하지만 북한이 이에 호응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미국 정부가 지난 7월에 북한의 신종 코로나 물품 지원 제한 등을 타진했지만 북한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김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밝힌 내용인데요. 유엔에 주재하는 북한 대표부, 이른바 뉴욕 채널을 통해서 북한과의 대화 또 외교 재개를 위한 강력한 의지를 수차례 전달했지만 아무런 대답을 들을 수 없었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밝혔고요. 또 지난 6월에는 미국이 북한 고위급의 전제 조건 없는 대화를 원한다는 메시지를 비공식 채널을 통해서 북한에 전달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유엔 주재 미국 차석 대사가 당시 유엔 총회에서 이 같은 메시지가 3자를 통해서 서면으로 전달됐으며 구체적인 제안들도 담겼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이 메시지에는 미국의 고위 관리가 북한 고위 관리에게 보내는 고위급 친서도 포함됐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도 북한의 반응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엔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 대사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과 러시아의 역할을 촉구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골드버그 대사의 발언 잠시 들어보시죠.
China, as well as the United States and Russia, all passed resolutions at the United Nations on the.
골드버그 대사는 지난 1일 서울에서 연 외신 기자 회견에서 중국과 미국, 러시아는 모두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반대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이미 동참한 바 있다면서 국제사회 규칙에 기반한 이 같은 해결 수단을 지킴으로써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나오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골드버그 대사의 말대로 중국과 러시아는 과거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나 핵실험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결의에 찬성을 했었죠. 두 나라가 근데 올 들어 안보리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대북 조치에 계속 반대를 하고 있는데 이유가 뭔가요?
예, 대체로 전문가들은 두 가지를 꼽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미국과의 갈등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지금 중국은 미국과 타이완 문제 그리고 무역 문제 등으로 여러 분야에서 갈등을 빚고 사실상 적대적인 관계를 노정하고 있고요. 또 러시아도 지금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그 미국과 극도로 대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북한 문제를 중국, 러시아와 협력해야 될 사안으로 꼽고 있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이걸 협력 사안으로 보고 있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과의 갈등 구조 속에서 북한 문제도 보고 있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한 가지는 이 북핵 문제의 근원과 해법에 대한 입장이 크게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북핵 문제가 말하자면 북한의 그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북한의 말하자면 그 체제 보존을 위한 미국의 위협의 적대시 정책이나 여기에 맞서서 생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개발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해법과 관련해서는 북한의 이런 정당한 말하자면 그 위협 인식 이런 거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고 응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입장이죠. 이렇기 때문에 이 중국과 러시아는 이렇게 미국과는 두 가지 문제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특히 안보리에서의 여러 가지 대북 논의에 호응하지 않고 있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은 실제로 이제 우리가 여러 차례 봤듯이 중국과 러시아는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올 들어서 북한의 잇단 미사일 ICBM 발사에도 안보리에서 그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 때문에 이 대북 제재 추가 결의는 논의조차 하지 못했고요. 가장 그 안보리의 그 조치와 관련해서 낮은 수준의 대응이 언론 발표문입니다. 그렇지만 언론 발표를 통한 그 북한에 대한 규탄 입장도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수준의 안보리 조치도 지금은 미국과 중국, 러시아가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불가능한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가장 낮은 수준의 안보리 조치도 좀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미국은 뭐 최근에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 관련해서 제재보다는 좀 더 수위가 낮은 안보리 의장 성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재 결의가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어렵게 됐기 때문인데 중국과 러시아가 의장 성명에 찬성할까요?
네, 안보리 움직임과 관련해서 굉장히 주목되는 부분인데요. 북한의 최근 ICBM 발사에 대응해서 미국이 공개적으로 의장 성명을 제안을 했고 이 의장 성명이 채택되는지 여부가 향후 북핵 문제를 둘러싸고 미국과 또 중국, 러시아가 접점을 찾을 수 있는지 그런 것을 가늠할 수 있는 시험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성명이 채택이 된다면 2017년 8월 이후에 5년여 만에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는 의장 성명을 내게 되는 겁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은 지금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 이런 것 때문에 추가 제재 결의안을 추진하기보다는 의장 성명 도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올해 들어서 벌써 10차례에 걸친 안보리 회의에서 모두 북한에 대한 조치에 반대를 했습니다. 안보리가 2017년에 대북결의 23975를 채택하면서 북한이 ICBM을 발사하면 자동적으로 대북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지만 이런 것도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이런 것 앞에서는 지금 아무런 소용이 없다 이런 걸 보여주는 셈인데요. 따라서 미국은 지금 당장 중국의 동의를 얻기 어려운 제재 결의보다는 수위가 낮더라도 북한의 도발에 반합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중국과 러시아의 그 동의를 얻어서 의장 성명을 채택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중국과 러시아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까지는 중국과 러시아 모두 북한의 ICBM 발사가 미국 탓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는데요. 이 미국이 준비 중인 의장 성명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 그 귀추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북핵 문제에 대해서 중국과 러시아는 어떤 해법,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는 건가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북한의 주장을 적극 옹호하는 입장입니다.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그리고 북한의 그 체제 안전에 대한 우려를 미국이 배려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북한이 핵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는 등 계속 도발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연합훈련 구체적으로는 그리고 한반도 주변의 전략무기 배치가 미국이 말하자면 북한의 이런 도발을 불러온 원인이다 이런 주장을 펴고 있고요. 그런 맥락에서 최근에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의 ICBM 발사를 논의한 자리에서 중국 측의 장진 대사는 미국이 이제 무조건 대북 압박을 강조하기보다는 제재와 압박 제재 문제를 말하자면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러시아 측도 한반도 그리고 주변 지역에서의 미국의 말하자면 군사력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북한의 도발은 미국의 대립적 군사 행동의 결과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최근에 김정은 위원장에게 자신이 북중 관계를 고도로 중시하고 있다 이런 내용의 친서를 보냈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싸고 사실상 미한일대 북중로 구도가 고착되는 상황 같은데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상황을 보면 신냉전 시대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긴박한데요. 우선 미국과 중국 간의 전략적 경쟁이 심각하게 격화되고 있고요. 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이 전쟁의 장기화도 큰 우려 사안입니다. 아울러 타이완 해협 문제, 또 일본의 대규모 군비 증가 움직임,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의 고도화, 이에 대응한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한반도를 둘러싸고 미한일대 북중러 구도가 더욱 굳어지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미한일 정상은 지난달 13일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도 이런 한미일 3국 공조, 강력한 삼각 공조 노선을 명확히 했습니다. 반면 북한은 연이은 미사일 도발과 핵실험을 암시하면서 중국, 러시아 두 나라와의 긴박한 연대 이런 것의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미국은 중국을 국가안보 최대 위협, 또 러시아를 당면 위협, 북한을 핵심 동맹에 대한 상존 위협 이렇게 규정하면서 강력한 대응태세를 예고하고 있고요.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도발이 미국 때문이다 이러면서 북한을 두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한반도를 둘러싸고 미한일 또 북중러 이렇게 서로 대립하는 이런 양상이 더욱 강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이번엔 북한의 7차 핵실험과 관련한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의 발언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We've said that we believe Kim could conduct a nuclear test at any time.
커비 조정관은 지난달 28일 백악관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 묻는 질문에 우리는 김정은이 언제든지 핵실험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뭐 새삼스러운 건 아닙니다만 북한 지도부가 추가 핵실험 준비를 마친 상황이란 얘기인데 최근 들어 좀 구체적으로 감지되는 움직임이 좀 있습니까?
구체적인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한국 당국은 밝히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한국 군 당국의 이와 관련한 입장 표명이 지난 29일이었는데요. 이때 군 당국은 현재까지는 추가로 설명할 주목할 만한 변화는 없다. 이 주목할 만한 변화라는 것은 북한이 지금 갱도 복구 공사를 하고 있는 함경도 길죽은 풍계리 핵실험장을 말하는 것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특별히 주목되는 그런 움직임은 따로 포착되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 북한의 추가 핵실험과 관련한 논의는 올해 3월부터 나왔습니다.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다는 동향이 처음에 보도가 됐고요. 이후에 5월 달부터는 사실 미국과 한국의 정보당국이 북한이 어느 때든 핵실험을 실시할 수 있는 준비를 완료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분석들을 해왔습니다. 이후에 이제 북한의 중요한 어떤 계기 때마다 추가 핵실험에 대한 전망, 관측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현재까지는 아직 어떠한 움직임도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핵심적으로 관찰하고 있는 것은 핵실험장, 풍계리 핵실험장의 3번 갱도와 4번 갱도 복구 작업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3번 갱도는 이제 거의 복구가 된 수준이지만 4번 갱도는 아직 시간이 복구까지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많이 있고요. 3번 갱도든 4번 갱도든 아예 임박한 핵실험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장기적인 활용을 위한 복구 작업이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한국의 통일부 장관은 올해는 북한이 핵실험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뭐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은 앞서 얘기가 나왔듯이 올해 초부터 줄곧 제기돼 왔었는데 미국과 한국 당국의 분석이나 평가와는 좀 다른 견해도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북한이 핵실험 준비를 마쳤고 정치적 결단만 남겨뒀다. 한미 양국의 평가인데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북한이 지금 당장 핵실험을 할 이유가 없다. 북한 입장에서는 그럴 이유가 없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예.
문재인 정부 때 외교 1차관을 지낸 최정관 연세대 교수의 견해인데요. 북한 입장에서는 또 다른 핵실험이 중복된 이슈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북한이 이미 2017년에 화성 15형 미사일 발사 당시에 핵 능력 완성을 선언했는데 또 다시 핵실험을 하면 중복 이슈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또 아직 그 풍계리 핵실험장 재건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임박하게 핵실험을 진행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밝혀서 한국, 미국 당국과는 다른 그런 견해와 관측을 내놨습니다. 또 다른 견해도 있는데요. 북한은 지금 핵실험을 해서 얻을 실익이 없다. 이런 견해도 있습니다. 2년 동안 지금 코로나 봉쇄로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북한이 식량 위기, 생필품 부족 이런 것들에 시달리고 있는데 지금 그 핵실험을 해서 러시아, 중국 이런 나라들을 자극하기보다는 핵실험을 미루고 경제관계를 개선하는 게 경제를 위해서 더 낫다. 핵실험을 하게 되면 중국과 러시아가 어떤 식으로든 안보리 제재에 동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 핵실험을 자제하고 중국과 러시아의 지원을 받고 지금은 경제 재건을 하는 것이 낫기 때문에 당장 핵실험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주장도 또 일각에서는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중국은 그럼 어떤 입장인가요?
예, 중국의 공식 입장은 그 한반도 관련 세 가지 원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고 비핵화를 실현하며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한다. 이것이 이제 중국 정부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3대 원칙인데요. 중국은 실제로 북한의 핵실험이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에 이익이 되지 않는 행동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여기에는 이 북한의 핵실험 그리고 또 핵보유 자체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것이 이제 그 미국의 전략자산, 군사력 강화를 한반도에 불러올 수 있고 또 국제적으로 이제 안보리 상임이사국인데요. 중국이 북한의 핵실험을 추가적으로 할 경우에는 어떤 형태로든 책임 있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방관만 할 수는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상당히 중국에는 현재의 정세에서 부담이라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중국 정부가 자신들의 한반도 3원칙을 변경했다는 시사나 발표 이런 것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할 경우 전례 없는 대응을 취하겠다 이런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는데 어떤 대응을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까지 취하지 않았던 대응들이 포함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하지만 이 구체적인 방안은 공개하지 않았고요. 또 한국 국방부도 관련 질문에 대응 방법들을 다양하게 마련하고 있다. 향후에 대응 수위와 내용을 결정할 것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단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 발언과 관련해서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 미국과 일본 등 우방국들과 긴밀한 공조관계를 바탕으로 전례 없는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고 경고한 걸로 풀이를 하고 있는데요. 가장 유력한 방안으로는 역시 그 확장 억제 실행력 강화 이것이 꼽히고 있습니다. 미국 본토에 대한 적대국의 공격을 막는 것을 직접 억제라고 한다면 이 미국이 동맹국에 대해서 이런 그 핵공격을 막는 그 억지력을 제공하는 것을 확장 억제라고 합니다. 미국이 대신에 핵보복 공격을 해준다 이런 개념인데요. 여기서 이 확장 억제의 핵심은 미국의 전략 자산입니다. 미국이 동맹국에 확장 억제력을 제공할 수 있는 무기를 전략 자산이라고 하고요. 대륙간 탄도미사일, 또 전략 폭격기, 전략 핵 잠수함 등 핵 관련 무기들이 일단 전략 자산으로 꼽히고요. 또 아울러서 미사일 공격을 방어하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또 패트리엇, SM-3 이런 미사일 등도 전략 자산에 포함이 됩니다. 또 그 재래식 무기들도 그 북한을 상대로 하여서 그 핵 공격에 버금가는 그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전략 자산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아마도 그 북한의 7차 핵실험이 그 감행이 되면 이런 그 전략 자산들 이런 것들을 모두 동원해서 그 억지력을 그 과시하는 이런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이 됩니다. 윤 대통령도 그 기자회견에서 중국이 그 상임이사국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그 영내 그 군사적 자산 유입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기도 했는데요. 따라서 이런 그 영내 군사적 자산 유입을 그 북한 전략 도발에 대한 그 자위권 차원의 움직임 이런 걸로 그 한국이 취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게 북한의 민생은 더욱 악화되고 최근에 중국 위안화 대원화 비율이 900원을 넘어섰다는 얘기도 들리는 등 경제 상황은 계속 안 좋은데 도발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호전적 움직임은 굽히지 않고 있고 미한일은 이에 대응해서 동시다발적으로 지난 1일에도 제재를 가하는 여러 가지로 좀 예측 불가능하기도 하고 어려운 상황인데 앞으로의 한반도 정세를 좀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까요?
예,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속에 그 정세 전망이 그대로 있습니다. 아, 강대강의 그 말하자면 그 맞대결이 계속 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아시는 대로 북한은 최근에 김정은 위원장뿐만 아니라 김여정 그리고 최선희 외무상 등의 담화를 통해서 한국 그리고 미국에 대한 반감을 강하게 표출했고요. 아울러서 추가적인 도발 가능성도 사실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미국과 한국도 최근에 독자적인 추가 제재를 가했고요. 또 무력 시위, 이 전략 자산을 동원한 무력 시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지금 대화의 실마리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고요. 강대강의 말하자면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대체로 보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상황을 좀 진정시키기 위해서는 미국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가령 김정은 위원장에게 보내는 친서를 전한다든지 한국 정부가 대북 특사를 파견하면 어떠냐는 이런 아이디어도 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상황을 좀 진정시키고 대화 국면으로 전환하는 것을 시도해야 된다. 이런 주장들이지만 사실 지금 북한 문제는 미국의 우선순위도 아니고요. 또 북한도 대화에 관심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단기적으로는 계속해서 좀 갈등 상태가 고조되면서 위기가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BOA 방송의 뉴스 포커스. 오늘 이 시간엔 미국과 한국이 확장 억제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발언과 중국과 러시아의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역할을 해줄 것을 촉구한 주한미국 대사의 기자회견 내용 그리고 북한 지도부의 7차 핵실험 가능성과 관련한 소식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이현철 기자, 진행의 저 김영곤이었습니다. 뉴스 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VOA 방송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주 토요일 밤 여성의 관심사와 여성 관련 다양한 내용을 소개해드리는 주간 여성 프로그램 여자들의 행복한 시간 여행시의 장량입니다. 이번 달부터 새롭게 마련했습니다. 미국이 탄생한 후 지금까지 미국 역사의 첫 번째 여성이 된 선구자들을 알아보는 최초의 여성 시간인데요. 정치, 경제, 문화, 예술 등 미국 사회 각 분야에서 유리천장을 깼던 여성들의 면모와 이들의 영향 살펴보겠습니다. 여행시 최초의 여성, 첫 번째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미국 럿거스 대학 산하 미국 여성정치센터 자료에 따르면 2022 중간선거를 통해 내년 118대 연방의회에 입성할 여성 의원 수는 총 149명입니다. 상하원별로는 상원 전체 의석 100석 중 25석, 그리고 하원 전체 435석 중 124석을 여성 의원이 채울 예정입니다. 미국 역사에서 연방의회에 진출했던 여성 의원 총수는 393명으로 현재까지 상원 42명, 하원 336명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에서 최초로 연방의원이 된 여성은 누구였을까요? US 캐피톨이라 불리는 워싱턴 DC의 미 연방의사당 내 내셔널 스태츄 홀 컬렉션에는 미국 50개 주와 워싱턴 DC를 대표하는 동상 102개가 세워져 있는데요. 이 중 11개가 여성입니다. 이 가운데 소박한 차림의 평범한 중년 여성 모습을 한 동상이 있는데요. 이 동상은 1985년 이 몬태나주가 연방의회에 보낸 것으로 몬태나주를 대표하는 두 사람 가운데 한 명인데요. 짧은 곱슬머리에 턱을 약간 치켜들고 뭔가를 응시하는 이 여성은 갸름한 얼굴에 푹 팬 눈, 높은 콧날을 가진 백인 여성입니다. 조용히 입을 다물었지만 무슨 말을 막 내뱉으려는 듯한데요. 왼손에는 종이 한 장을 쥐고 있네요. 바로 오늘의 주인공인 미국 최초의 여성 연방의원 제닛 랭킨입니다. 1880년 몬태나주에서 태어나 1973년 93세로 사망한 제닛 랭킨 의원을 기념하는 동상 받침대에는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I cannot vote for war. 나는 전쟁에 투표할 수 없습니다. 바로 평생을 반전 운동가로 살았던 제닛 랭킨 의원이 남긴 말인데요. 지금부터 여성으로서는 미국 최초로 연방 의원이 된 제닛 랭킨 소개합니다.
제닛 랭킨은 1880년 6월 11일 미국 북서부 몬태나주 미줄라 인근 한 목장에서 캐나다 이민자였던 아버지와 미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7남매 중 장녀로 태어났다. 그녀의 부모는 골드러시를 따라 금을 찾아 몬태나로 이주했고 이후 목장을 세우고 성공적인 사업가가 됐다. 어린 시절 랭킨은 가족 목장에서 일했는데 농장과 집안일은 물론 기계 관리까지 두루 맡았다. 당시 경험에 대해 훗날 랭킨은 개척지에서 일하는 여성과 남성의 동등함을 증명하기 위해 똑같이 일했지만 여성에게 투표권이 없다는 걸 깨달았다고 회고했다. 그는 1902년 몬태나 대학교에서 생물학으로 학위를 땄고 뉴욕과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등지를 두루 다니다 워싱턴 대학교에서 여성 참정권 운동에 발을 들이게 된다. 랭킨은 이어 뉴욕의 여성 참정권 단체를 도왔고 로비스트로도 활동했다. 그리고 1911년 2월 몬태나로 돌아와 주의회에서 여성 참정권을 주창한 최초의 여성이 되었다. 이런 노력은 1914년 11월 몬태나주가 여성에게 무제한 투표권을 보장하는 결실을 낳았다.
네, 1850년대부터 90년대까지 몬태나주 문화와 경제에 영향을 끼쳤던 골드러시를 배경으로 불을 얻은 한 가정의 장녀였던 제닛 랭킨. 랭킨의 여성 참정권에 대한 인식은 어릴 적 가족 사업을 도우면서 자라났고 이는 랭킨을 결국 정치에 입문하게 했습니다. 랭킨은 1914년 몬태나주 여성들이 투표권을 갖도록 도왔고 그간 쌓았던 경험을 가지고 1916년 드디어 연방 하원 의원이 됐습니다. 당시 나이 36살이었죠. 연방 하원 의원이 된 랭킨은 미국의 여성 참정권을 위한 의정 활동을 이어갔는데요. 여러 의원과 함께 1917년 5월 하원 규칙위원회 청문회에서 하원의 여성 참정권 위원회를 만들 것을 촉구했죠. 그리고 같은 해 여성 참정권 위원회 설립을 위한 하원 결의안 12호가 통과됐고 이듬해인 1918년 1월 여성 참정권 위원회가 미국 여성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헌법 수정안을 위한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랭킨 의원 이름이 알려지게 된 건 미국 최초의 여성 연방 의원이라는 이유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미국이 참전했던 1, 2차 세계대전에 반대표를 던진 유일한 여성 의원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원 역사 기록보관소는 랭킨 의원이 1차 세계대전을 반대했던 1917년 4월 2일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 저녁 하원에서 열린 합동회의에서 우드로 윌슨 대통령은 민주주의를 위해 세계를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독일의 전쟁을 선포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 하원은 전쟁 결의안에 관한 토론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랭킨 의원의 여성 참정권 운동에 동참했던 사람들은 그녀의 반전 신념이 비애국적으로 비추어질 것을 우려해 랭킨 의원에게 조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래서 랭킨 의원은 토론에 참석하지 않고 듣기로 했는데 훗날 이를 후회했습니다. 그러나 랭킨 의원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의 클라우드 키친 하원 다수당 대표와 군을 지지했던 일리노이주의 프레더릭 엘버트 브리튼 의원도 반대했습니다. 4월 6일 전쟁 결의안이 표결에 올랐습니다. 투표하지 않고 앉아있던 랭킨 의원에게 전직 하원 의장을 지낸 일리노이주의 조셉 가나은 의원이 다가왔습니다. 당신은 미국 의회에서 이 나라의 여성상을 대표합니다. 투표 방법을 조언하지는 않겠지만 양심이 지시하는 대로 어떤 시기로든 투표해야 합니다. 그러자 랭킨 의원은 나는 조국을 지키고 싶지만 전쟁에 찬성표를 던질 수는 없다면서 나는 반대표를 던진다고 선언했습니다. 최종 집계 결과 전쟁 결의안은 찬성 373, 반대 50으로 통과됐습니다. 그는 전쟁을 반대했지만 참전 결정이 나온 뒤 미군이 전투에 필요한 것을 갖추도록 노력했습니다. 한편 미국 정부 관리들은 석탄과 구리 매장량이 풍부한 몬테나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1917년 6월 몬테나주 광산 화재로 광부 170여 명이 사망하자 노동자들이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그러자 랭킨 의원이 군과 광산 회사 간 중재를 시도했지만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광산을 장악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고 그는 대통령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도입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에 전해드리는 주간 여성 프로그램 여자들의 행복한 시간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여행시 최초의 여성 시간으로 꾸며드리고 있는데요. 최초의 여성 연방의원 제닛 랭킨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65대 의회인 1917년부터 1919년 그리고 77대 의회인 1941년부터 1943년까지 연방 하원의원으로 일했던 제닛 랭킨. 공교롭게도 1,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시기에 의원직을 수행했습니다. 랭킨 의원은 1918년 연방 상원에도 출마했지만 득표율 3위에 그치고 말았죠. 이후 그는 본업처럼 여겼던 여성 인권 개선 활동에 전념했는데요. 1919년 스위스에서 열린 여성국제회의에 참석했고 평화와 자유를 위한 여성국제연맹에 가입했습니다. 랭킨은 여성 정치 참여와 미국 내 영유아 산모와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위생교육 개선 문제도 힘썼는데요. 평화주의자였던 랭킨은 반전 외교 정책 연구 그룹을 조직했고 1930년대 반전 활동을 벌이는 로비스트로 활동했습니다. 1940년 다시 선거에서 당선돼 하원으로 돌아온 랭킨은 이듬해 미국의 일본과의 전쟁에 반대하게 되는데요. 일반 대중에게 미 연방 하원 역사 자료를 제공하는 미 하원 역사 기록 보관소 웹사이트에서 랭킨 의원의 당시 모습을 설명한 증언을 찾을 수 있습니다. 1941년 12월 7일 미국은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한 직후인 12월 8일 일본과의 전쟁을 선포했죠. 이날 의회에서 문서를 낭독하는 서기로 일했던 어빙 스완슨 씨는 랭킨 의원의 당시 모습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There was a lady from Montana, Jeanette Rankin, and she voted against war. She was strict pacifist. She voted against World War I.
바로 몬테나 출신의 여성인 제닛 랭킨 의원이었습니다. 그녀가 전쟁에 반대표를 던졌죠. 그녀는 철저한 평화주의자였습니다. 그녀는 제1차 세계대전에도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의회를 떠났다가 제2차 세계대전이 선포될 때 다시 의회에 들어와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당시 이를 난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내 바로 앞줄에 있었고 아기처럼 울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녀가 존경했던 인물이자 나와 매우 친했던 에버릿 덕슨 위원도 내려와 그녀를 팔로 감싸고 있었습니다.
네, 1917년 당시 미국의 1차 세계대전 참전에 반대표를 던졌던 의원 50명 가운데 한 명이었던 랭킨 의원이 1941년 일본과의 전쟁을 반대하던 순간이었습니다. 랭킨 의원은 당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여자로서 난 전쟁에 나갈 수도 없고 다른 사람을 보내는 것도 거부합니다. 당시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져 의원들의 공분을 샀던 랭킨 의원은 투표가 끝난 뒤 신변 위협을 느껴 전화 부스에 들어가 경찰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의정활동을 마친 랭킨은 1946년 인도의 비폭력주의자이자 시인이자 법조인 정치인이었던 마하트마 간디의 가르침에 매료돼 7번이나 인도를 여행했는데요. 이후 세계 여러 나라를 여행하며 반전운동과 여성의 권리 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1968년 87세의 고령이 된 랭킨은 베트남 전쟁 종전을 외치는 행진을 워싱턴 DC에서 벌였는데 당시 여성 5천여 명이 통참했습니다. 1880년 몬태나주에서 태어나 1973년 생을 마감하기 전까지 반전운동가로 살았던 제닛 랭킨은 여성 성평등 운동인 페미니즘 운동가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랭킨은 92세 나이로 사망했을 당시 실업 노동자를 돕기 위해 재산 일부를 사회에 환원했죠. 조지아주에서 랭킨이 사망한 뒤 그의 개인 비서는 지지자였던 사람들과 함께 1976년 랭킨 의원이 남긴 종잣돈 16,000달러로 제닛 랭킨 재단을 만들었는데요. 35세 이상 저소득 여대생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했습니다. 이 재단은 지금까지 미국 내 여성들에게 400만 달러 이상을 지원했는데요. 25세 이상 여성까지 포함해 여성 1,300명 이상이 정부와 단체 학자금 보조를 받아 학업을 이어가도록 돕고 있습니다. 네, 미국 역사에 새 기록을 쓴 최초의 여성 그 첫 번째 주인공으로 미국 최초의 여성 연방의원인 제닛 랭킨 소개해드렸는데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다른 여성 관련 소식으로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장량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두 대상을 비교하는 표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에서 어떤 두 개를 놓고 비교해야 될 때 비교급 형용사를 씁니다. 형용사 뒤에 er을 붙이는 방식이 보통입니다. 문장 들어보시죠.
Tim's dog is cuter than Jim's dog.
팀의 개는 짐의 개보다 귀여워요.
His shirt is softer than her shirt.
그의 셔츠는 그녀의 셔츠보다 부드럽습니다.
This only works for adjectives that have one or two syllables.
이런 방식은 형용사가 1, 2 음절일 때만 적용됩니다.
This works for adjectives that have one or two syllables.
But when a word has three or more syllables, you cannot use the er suffix to make a comparison.
단어가 삼음절 이상일 때는 전미사 er을 사용해 비교급을 만들 수 없습니다.
I wouldn't be able to say my car is expensive-er than your car.
내 자동차는 당신의 자동차보다 비쌉니다 라고 말하기 위해서 My car is expensiver than your car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You just add the adjective more before the object of comparison. It would read as My car is more expensive than your car.
삼음절 이상 형용사에는 more를 앞에 더해주면 됩니다. My car is more expensive than your car. 이렇게 말하는 게 맞는 표현입니다.
How would you compare Shannon and Greg using the adjective happy?
happy를 사용해서 비교 문장 만들어 볼까요? Shannon이 Greg보다 행복하다.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Shannon is happier than Greg.
Shannon is happier than Greg.
What about beautiful and too painting?
그러면 이번엔 형용사 beautiful을 써서 이 그림, painting이 다른 그림보다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This painting is more beautiful than the other painting.
When it comes to comparatives, just remember this sentence pattern. Noun, the subject, followed by verb, plus comparative adjective, plus than, plus noun, the second object.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명사, 플러스 동사, 플러스 비교급 형용사, 플러스 than, 플러스 명사. 주어가 있고 그 뒤에 동사가 나오고 비교급 형용사를 쓰고 그 다음에 than, than, 그리고 비교 대상을 쓰시면 됩니다. 1, 2음절 형용사는 뒤에 이하를 붙이고 3음절 이상은 more를 앞에 놔서 비교급을 만들면 됩니다. 그럼 음절수는 어떻게 셀까요? 단어 안에서 발음되는 모음수를 따집니다. 모음은 아, 에, 이, 오, 우 다섯 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soft, S-O-F-T는 오 발음이 하나 들어있으니까 1음절, expensive, expensive는 3음절입니다.
There is a rule you can remember to help with comparatives. If a word has more than two syllables, you do not use the suffix er. Instead, you use the adjective more before the adjective of comparison.
에브리데이 잉글리시 비오의 매일 영어 오늘은 형용사 뒤에 er을 붙여서 비교급을 만들고 음절이 길 때는 형용사 앞에 more를 붙인다는 것 살펴봤습니다.
미국과 한국, 지구촌 곳곳의 다양한 소식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요일별 주간 프로그램을 알려드립니다. 월요일 밤과 화요일 새벽에는 한국 서울의 다양한 이야기를 전하는 헬로우 서울. 화요일 밤과 수요일 새벽에는 라디오로 들어보는 미국 역사 이야기, 이야기 미국사. 수요일 밤과 목요일 새벽에는 한인들의 미국 이민 역사를 살펴봅니다. 인물로 보는 미주 한인사를 방송하고요. 목요일 밤과 금요일 새벽에는 한국 내 탈북민들이 살아가는 현장을 찾아가는 탈북민의 세상 보기. 금요일 밤과 토요일 새벽에는 주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순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매일 밤 10시에서 11시, 매일 새벽 4시에서 5시 사이 하루 두 차례 방송합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과 한국, 세계 소식을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와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800, 9575 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7465, 9490, 11570 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800, 9985, 11570 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 kHz로 저희 VOA 방송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